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신앙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가진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남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이제 이렇게 다 마치고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이 진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또 잘 이렇게 노트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조금 여러분과 좀 가지고자 합니다. 노트 필기 준비 다 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사실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르는 그 목적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로마서 주제가 되는 1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죄 하면은 어떻게 죄를 정의하십니까? 죄는 생명의 시여자, 그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처음 시작된 진짜 죄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나무를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제 봄이 되면은 나무를 이렇게 정전해 줄 때는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정영옥 집사님? 언제 합니까? 나무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주고 하는 거는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아, 초봄에 합니까? 2월 달에? 아, 그래요? 아, 예. 그 나무를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왜 그 가지가 죽게 되죠? 벌을 받아서 죽게 될까요? 아니면은 나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게 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네.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을 받아서 나뭇가지가 이 나무에서 잘려 나왔을 때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리가 될 때 떨어져 나올 때는 우리가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분리됨의 결과로 우리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죄이고 그리고 죽음은 그 분리되는 결과로 이르러 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붙어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떨어지기로 선택한 삶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끊어진 가지 같은 인류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이렇게 딱 잘려서 나무에서 잘려서 끊어져가 있는데 가지 스스로 무엇을 해서 계속 살 수가 있을까요? 예? 네? 가지 스스로? 누가 꼽아줘야, 농부가 꼽아줘야 그게 꽃이지. 가지 스스로 아무리 뭐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나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접붙임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 이 칭이라는 것은 접붙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입혀주는 것, 그것이 접붙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 이렇게 딱 서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앞에 우리는 서야 되겠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 이렇게 다 설 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내려질 때 성경에는 보니까 분명히 의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의 그 의로 우리 죄인에게 입혀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혀주시는 의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 우리 죄의 삭슬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삭슬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삭슬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그것을 대속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속이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속이 이루어진 것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에요. 한 단계 더 남아있는데요. 죄인이 대속을 이루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저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탕자는 정말 너무 아버지에게는 사실은 이 미운 아들이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제가 재산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집은 있어요. 저도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PUC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거리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런데 제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만약에 중거리가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제가 굉장히 진짜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떼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집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정말 아주 불쌍하게 된 처지가 됐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아들을 다 용서했을까요? 아들이 재산을 이렇게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용서했을까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집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그는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그가 뭔데도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부순발로 달려나간 그것을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나갔더라도 아들을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아들로 여전히 아버지는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요, 집 나간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을까요? 어떨까요?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죠. 왜냐하면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정말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전혀 아들의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아들이었지만 탕자에게는 이제 그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아들의 그 실질적인 지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버지를 떠나서 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에 다 나오셨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또 뭡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게 먼저예요? 아, 높음이나 깊음이나 맞아.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죠.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는데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멸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죠. 하지만 죄인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돌아올 때야 정말 그때야 비로소 실제적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옆집에 가는 길 두 가지 길. 한 길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길. 한 길은요,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옆집에 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달려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었네. 그 다음에 뭐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려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렇죠? 온갖 죄를 이렇게 저지르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갈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그게 아니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 다음에 뭐죠? 예?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를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실은 진노를 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 세상을 이렇게 다니고 헤매고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하나님께 가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고 보이지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와 있어도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옆이니까요.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약 70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가 중국을 갔는데 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하나 이렇게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환자가 그 선교사 의사에게 찾아왔는데 너무 옷이 이렇게 남노하고 가난한 그런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환자를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약이 그때 당시로는 없었습니다. 너무 이 병이 악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페니실린을 처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막 그때 이제 이렇게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은 엄청나게 비싼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노한 그 이 가난한 이 농부 이 환자는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벌써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가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이렇게 하고 나서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번쩍 뜨였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약을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 약을 드시면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니실린을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이제 그 약을 처방을 받고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약이 보니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면은 정말 상당한 그런 비싼 약일 텐데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받았어요. 약을 받고 이 복도로 나온 이 환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다 날려서 이 약 저 약 안 먹어본 약이 없는데 만나보지 않은 의사가 없는데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공짜로 된 약을 나한테 처방해주면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 환자가 그냥 화가 나서 그 약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환자는 얼마 안 가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환자에게 처방된 그 약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해 줄 때는 공짜로 처방해 줬지만 그 약 값은 공짜가 아니죠. 정말 영국의 어떤 이 부자 독지가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그 약을 헌신해 주셨고 약값을 헌신해 주셨고 그리고 선교사에 정말 불붙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을 선교사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을 처방받은 이 환자는 그 약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질병을 단숨에 고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우주의 명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정말 십자가는 가장 완벽한 우리의 모든 죄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먹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죄인이 그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십자가를 믿지 못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참 불행한 일은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제가 만나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구원에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명약 중에 명약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십자가의 정신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정말 훈훈하고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좀 보기만 해도 좀 정이 있고 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런 진실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는 엘리베이터 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이 너무 높아서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몇 층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을 텐데 여기는 법이 3층 이상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됩니까? 최장로님? 산호세는 어떻습니까? 4층 이상이에요? 아마 4층 이상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인 씨가 병원을 그 이상기 장로님 있는 그쪽으로 옮겼는데 여기에는 뭐 층수가 좀 높은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그런 건물이라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설치하고 지금 병원을 새롭게 오픈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번창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자랑스러워요. 엘리베이터, 제가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병원에 제가 자주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탈 일도 사실 뭐 그렇게 없고 이제 아픈 분이 계시면 제가 병원을 가죠.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병원을 제가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탁 탔어요. 타고 이제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추를 누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3층을 가려고 할 때는 그 버튼을 눌려야, 3층 버튼을 눌려야 내가 원하는 3층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 그러면 안 된다던데 영어로는 엘리베이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야 목적지에 이른 것 같이요.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 영생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은 자신이 눌러야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의 버튼도 누가 대신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버튼은 엘리베이터 예수 그리스도에 타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버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십자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예언의 신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믿음 그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한 구원의 처방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비싼 약을 버린 환자처럼 우리는 절대로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버튼을 담대히 누르고 구원의 목적지까지 다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그런데 이 3단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지식이에요. 지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확신이 좀 희미해지고 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좀 덜해질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성경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영생은 너무나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지식은 구원하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 그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에게 필요되는 믿음의 버튼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바로 지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생애하시면서 우리가 바쁜 가운데 직장도 나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만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많이 바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핑계라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빴더라도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알면 알수록 감동하게 되죠. 모든 성경이 십자가에 그 다른 그런 잉크로 이렇게 글을 쓰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감동받을 때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사랑의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동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잘 안 그러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이렇게 좀 듣고 그럴 때 집사람이 목이 타겠다. 그래서 제가 물을 그 침대 맡에 이렇게 탁 한 컵을 이렇게 떠놓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자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나가려고 그래요. 당신 머리맡에 좀 보라고. 왜 여기 물이 있지?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마셔요. 그런데 이제 그게 누가 떠넣는지 알죠. 근데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런 배려함과 그런 것에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면은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는 그런 것까지도 감동을 합니다. 워낙 둘 다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직접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은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단계, 그것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그 구원에 이르는 단계는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순종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놀라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세상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1장 6절 7절에는 5절 6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순종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정말 저 중국이나 오지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그곳에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야기 하나를 빨리 드리고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1956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콰도르에 선교하기 위해 5명의 청년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다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위치한 어떤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이 와다니족이에요. 에콰도르에 있는 와다니족. 근데 5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선교 본부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급히 구조대를 파견했죠. 근데 구조대를 파견해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5명이 무참하게 다 창에 찔려서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그 사람들의 손에 권총이 다 들려 있었는데 탄알이 한 발도 발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나중에 목사가 된 그 창을 찌른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창을 찔려서 죽어가면서 그 와다니족의 5일 동안 말을 한마디를 배워가지고 부아비아 우눔부아 그렇게 말하고 죽었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년 후에 그 5명의 죽은 선교사의 아내가 전부 다 그 와다니족이 사는 같은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추장이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들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와다니족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사람은 와다니족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그런 짐 엘리엇 부인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으면서도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로 너희에게 말을 하러 온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사람에게 보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찌른 사람에게도 죽은 당신의 아들과 같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와다니족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전도회에서 큰 전도회에 불려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이 다녔던 그 휘트니 대학 기숙사에서 엘리엇의 그 일기 묵상집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하영판 장로님을 우리 선교부에서 초청을 해서 정말 2012년 우리 마운틴뷰 교회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정말 선교에 열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으시고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켜 주셔서 지식의 단계, 믿음의 단계,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시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지식의 단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믿는 믿음의 단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단계까지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는데 코페이가 50불이세요?
근데 1200불이요.
오, 그럼 뭐 이렇게 디덕트블로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디덕트블?
아니, 닥터보는 걸
닥터보는 걸 알고 만약에 뭐 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함으로 내일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대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함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5장
그렇죠. 이제 그때는 넘어가지. 그러면 150분 뭐
75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이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곤 기도를 들어주신다네.